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속이 터지는 마음, 본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고 왔지만 뒤에 아볼로가 또 교회를 이끌면서 교회 안에 어떤 분파가 생기면서 교회가 시끄럽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편지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시대 신앙의 모든 중심지는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낙심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죠.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제사를 위한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되풀이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모든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왔던 성전 그리고 제사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3대 축, 그 축이나 마찬가지인 신앙의 근거 뿌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폐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어쩌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율법을 폐한 거냐 하나님을 폐한 거냐 그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오히려 가림막이 되어버린 성전 제사 제사장 제도를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제사를 반복되는 동물제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심으로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이제 제사 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안수해서 그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이 내 죄를 대속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제사, 그런 이 제사에 해당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조차도 우리가 어떤 공간에 제한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고 대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우리로부터 이제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 중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곧 신약시대란 말씀과 성령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적 제사 제도나 구약의 제사장 제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시비가 생겼냐? 너희들 자체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는 성도인 것을 모르느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안에 계신 성전으로서 서로 간에 부딪힐 수가 있냐? 싸울 수 있냐? 너는 지금 네 자신이 내를 주장하는 몸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더 이상 너는 너 자신을 주장하지 말아라. 결국 네가 네 자신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네가 네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고집하고 그런 헛된 생각 때문에 이런 시비와 분파가 생기니 제발 더 이상 너 자신을 성전 취급하는 그런 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말씀과 성령이 거하는 삶의 모습을 예배라고 말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의 상태를 예배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맞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제사장만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는 자 누구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아니 제사장보다 더 친밀한 그런 성도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왜 교회 와서 싸우겠냐? 왜 교회에서 부딪히겠냐? 왜 교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일관적으로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거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 맞습니까? 예. 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셔서 그분 위에 차곡차곡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가는 벽돌 조각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하는 성전 지어져가는 우리가 성전됨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는 신령한 집, 우리는 곧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그러니 이 시대란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자유함, 신앙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시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계층적 이 질서를 가지고 교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란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일 뿐이고 우리는 그래야 더 이상 교회를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곧 우리가 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교회는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예배적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 신분의 변화,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 이걸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또 새로운 그런 종교적 질서를 만들어서 말이죠.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기극을 벌이고 있냐는 말이에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할 만하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신앙을 잘못 전하고 믿음의 대상 아닌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이 중대한 이 사실 앞에서 각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과거 시대,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에 의존하는 신앙, 성전에 목을 매는 신앙, 제사에 두려움을 느끼는 신앙,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비록 예배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 새로운 예배를 정말 새로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성전됨을 이렇게 발견한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제사장에서 더 이상 목사 중심의 교회에 나는 이제 적을 두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더 이상 목회적 돌봄이 필요 없다.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신앙적 결단을 하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성전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여기에다가 술을 퍼붓고 뭐 우리가 뭐 담배 연기를 갖다 넣고 마약을 퍼부으면 성전을 모독하는 성전 모독죄가 성립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성전에서 더러운 입, 더러운 욕을 할 리도 없는 것이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음의 언어일 수도 없는 까닭이고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을 빠진 사람처럼 세상의 지혜가 모든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탄식이고 하나의 질책이죠. 어떻게 불신자처럼 살면서 교회라고 말하니? 그 얘기 아닙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살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걸로 알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니? 자기 일은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아침마다 남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 게 그게 무슨 짓이니? 그러겠지 않겠어요? 니는 네 일이나 풀지 남의 걱정은 왜 하고 사니? 그렇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부터 들었던 비난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주,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니? 그랬던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나를 위해 살 줄 모르는 그런 바보가 되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역설인데, 이 역설대로 살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거나 우스갯소리가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부지런히 헌금해가지고 뭐하다가 그냥 큰돈 만들어서 어디다 툭툭 던져버리듯 던지고 말이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단장하고 교회 땅 좀 사고 우리도 죽으면 묻힐 무덤이나 좀 사고, 에?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일이죠. 어떻게 실컷 죽으라고 헌금해가지고 남한테 다 줘버립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삶이다. 그걸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바보스러운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바보스러운 거고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바보스럽게 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 사는 세상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냥 긍휼한 마음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처럼 쟤들도 세상 좀 살아가보면 좀 철이 들면 어른이 되면 생각하는 게 달라질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는 사람 10년 20년 기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한 3, 4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지혜란 게 그렇게 다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우리가 지난날 봤지만 욥기 5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주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학력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이 결국 자기들이 만든 꾀에 괴략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그 잔꾀를 부려서 별짓을 다 합니까? 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기를 절개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꿈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터인데 자기 계산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편 94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죽도록 생각하는 것, 오만 가지 잔꾀를 부리는 것 그게 다 허무한 거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잔꾀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부모 지갑에 손을 대고 별짓을 다 하지만 다 알고 쏘가지고 모르는 채 쏘가지고 쏘가주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도 그 기도의 끈에 붙들려서 사람 될 걸 알기 때문에 예? 내쫓지 않고 호적 파지 않고 그냥 끝까지 품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부모가 모르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눈만 봐도 알고 숨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데 그냥 속아도 주고 모르는 척 뭐라 몰라주는 척 하니까.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 자랑이 뭐예요? 내가 뭘 가졌다는 거 자랑 아닙니까? 내가 뭘 안다는 게 자랑 아니에요? 이게 다 뭐 헛것, 무익한 것,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그렇게 쌓아가는 걸 일생의 꿈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 땅 한 평 없는데 공중에 붕 뜬 거 뭐 아파트 한 20, 30평 그것도 렌트인데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네. 예,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빌딩 하나밖에 없잖아요. 빌딩 6채 있으면 6채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다 너희 것입니다. 다 너희 것입니다. 아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다 소유하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아빠는 부자다. 뭐 그러고 사는 거죠 뭐. 미쳤니? 그러면 야, 미쳤다. 뭐 미쳤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고린도 교회가 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러니까 야, 이 바보들아 바울에 속하면 뭐하고 아볼로 속하면 뭐하냐? 예? 바울도 아볼로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다 지금 것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건데 바울도 네 거고 개바도 네 거고 아볼로도 네 건데 뭐 네가 바울 파니 개바 파니 아볼로 뭐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궁극적으로 오는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영들 이런 걸 다 누리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 이 매일 이 저 남도 지리산 자락에 살면서 끊임없이 매일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하루하루에 변하는 풍경을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뭐 매일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데 사진을 보는 게 좀 답답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뭐 일출도 보내고 일몰도 보내고 그 산자락에 큰 맑은 시냇물 계곡 시냇물도 보내고 꽃 필 때마다 꽃도 찍어 보내고 그 뭐 이 친구는 지리산이 뭐 자기 집 정원이나 마찬가지죠. 더 지리산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 지리산 오면 여기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런 데를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니고 이제 이런 친구인데 뭐 보면은 뭐 지리산 자기 거예요. 자기 주인이에요. 지리산 국립공원 주인같이 살아. 그런데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솟을 바람에 기뻐하고 예. 한낮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정을 읽고 말이죠. 그리고 색색까지 요새 변하는 나뭇잎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천변만화하는 오묘한 손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모든 천지만물을 통해서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뭐가 그렇게 여러분 큰 근심이 그렇게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게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비밀은 뭐냐. 내가 누구의 것인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뭐 이 회사의 사장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뭐 정당의 무슨 뭐 우리 의장 거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 천지만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소유에 집착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요새는 보면 이 컴퓨터의 초기 화면이 매일 뭐 2, 3일마다 매일 바뀌더라고요. MS에서 맨날 사진을 바꿔줘요. 그럼 보면 막 정말 평생 가볼 수 없는 곳에 사진들이 뜬단 말이에요. 야, 세상 좋더만 뭐. 남미 사진도 있고 말이죠. 뭐 아프리카 사진도 있고. 중국의 절경도 있고. 사진 매일 바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딱 사진이 떴는데 안드로메타 성운 사진이 뜬 거예요. 150만 광년 떨어진 거. 그걸 이제 또 오늘 하루 종일 봐야 돼요. PC 켤 때마다 이제 안드로메다 성운. 근데 이게 설명이 있어요. 초속 130km로 달려오는데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거리가 멀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뭐 지구가 박살이 날 텐데 1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골만 번, 고록 번 죽어도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멀리 있는 걸 지금은 찍어가지고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아침부터 무슨 소리 하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온 우주의 넓이를 상상도 못할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살면서 뭘 이 땅에 있는 걸 내 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싸우겠으며 이 사람 저 사람 파당을 지어 싸우는데 기웃기웃 하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면 절대로 사람과 분당을 파당을 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처럼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것들을 다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고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하시니 주님 이 성경 한 권, 성령 한 분 계시면은 이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에 묶인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이 단단히 묶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묶인 자들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고집스럽게 풀려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십자가에 묶어놓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사랑에 메인바디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위해 참된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